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건?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아웃도어 RV 레저 캠핑에 가장 유명한 쿨러 브랜드는
콜맨?
에이 아니야 도메틱이지 전 세계 캠핑카 냉장고도 전부 도메틱이라고
꽁꽁 얼린 생수통을 넣고 다녀야 하는 아이스박스 시대는 갔다 전기나 차량용 배터리를 연결하면 스스로 냉각 영하 22도까지 냉동이 가능한 냉동 쿨러도 오직 도메틱
도메틱 쿨러로 무더운 캠핑장에서 더욱 시원한 맥주 맛을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네이버에 도메틱 쿨러를 검색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주간 홍키 11월 첫째 날에 녹음하고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저는 글쓰고 진행하는 김홍키입니다 다소 우울했던 10월 마지막 주간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지난 10월 25일에 또 한 권의 슬램덩크 관련 도서가 발간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이 작가 다케이코 이노우의 인터뷰집 두 권과 또 슬램덩크 승리학이라는 책이 번역되어 출판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출판된 책 제목은 슬램덩크의 명대사 백선이라는 책인데요. 다들 느끼셨겠지만 뭐 그다지 참신한 의도로 만들어진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다지 길지도 않은 한 편의 만화에서 100개씩이나 뽑아낸 것을 모두 명대사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이 책 덕분에 제가 슬램덩크란 만화를 다룰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법론에 대한 영감 정도는 분명히 받을 수가 있었죠. 사실 국내에서도 수백만 권이 넘게 팔린 만화책이고 너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저보다 훨씬 깊게 알고 계실 만화에 대해서 제가 기존 방송에서 했던 그런 방식으로 리뷰하고 논하는 방법 뭐 이를테면 뭐 강백호의 모티브는 이 시카고 불스의 레전드 데니스 로드맨인데요 뭐 지난해 그 북한의 김정은과 농구 시합 때 했던 선수 아시죠? 뭐 이런 얘기나 뭐 서태웅의 모델은 마이클 조던이라는데 서태웅의 수비는 왜 이렇게 약할까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개 정도의 의외의 명대사들을 한번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각각 10개씩에서 2회에 걸쳐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의도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뭐 만 선생님 농구가 하고 싶어요 라든가 뭐 포기하는 순간 시합 종료다 라든가 뭐 왼손은 거들뿐과 같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명대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예능 프로그램들에서도 숱하게 패러디하고 인구에 회자되는 그런 명대사들은 제외했습니다. 제가 고른 대사들은 마치 어떤 잠언이나 오늘의 명언처럼 그 대사 그 자체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들은 아니고요. 때로는 뭐 이런 대사를 골라왔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명작은 해석의 관점에 따라서 정말 수십 수백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여지를 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멋대로 골라봤습니다. 이후에 제가 앞서 언급한 저 슬램덩크와 뭐 100개의 명대사 저 책이 한국에 정식으로 출간될지 뭐 혹은 제가 원서를 구할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고른 몇 개의 대사들과 그 저자의 생각이 얼마나 일치할지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겠네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슬램덩크는 TV 애니메이션으로도 대히트를 쳤죠. 작가인 다케이코 이노우에가 이 애니메이션의 질에 실망을 많이 했다고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실제로 원작의 속도감이나 리듬감, 센스 등을 거의 절반도 못 살린 그런 결과물이긴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원동화의 비디오판과 SBS에서 방영된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하죠. 특히 SBS 더빙판은 국내 애니메이션 더빙계에서 거의 손꼽히는 수준의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또 원작보다 이쪽의 또 성우분들 연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요. 당시에 TV 시청률도 30%를 넘은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미디어 플랫폼이 다양해진 요즘은 참 꿈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명색이 슬램덩크와 뭐 명대사 이런 키워드를 가진 편인데 대사를 제가 직접 읽어드리면 밋밋하기 짝이 없겠죠. 다행히 원작의 주요 대사들은 거의 똑같이 애니메이션화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더빙판의 성우분들의 목소리로 그 대사를 보내드리고 이후에 제가 코멘트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회밖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못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다음에서 제가 다룰 부분 즉 전국대회편은 영상화가 되지 못했죠. 그 부분은 제가 뭐 재미없게 읽어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이번 편만큼은 뭐 99년도 더빙 영상에서 제가 추출했기 때문에 음질은 아주 열악하지만 어쨌거나 이번 회만큼은 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 레전드 성우분들의 목소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간 홍키 11월 첫째 주 슬램덩크 뜻밖의 명대사 그 첫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정태
지장
강백호는 어떻게 된 거냐? 안 나온 거야?
아니요 나오긴 나왔는데요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오반칙 퇴장당했어요.
또요?
자 기운내 강백호 모든 건 다 경험이야. 경험을 쌓으면서 차츰 실력이 늘게 되는 거라고.
그래 강백호 너무 초조해하지 마.
이단데 슬쩍 부딪힌 거 가지고 삑삑대다니 그 못된 심판 같으니 이 천지한테 감히? 이래가지고 소연이를 대할라 접잖아.
백호 너한테 농구를 권유한 건 다른 하잖아. 내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하다고.
소연아.
어쩌면 난 천재가 아닐지도 몰라.
제가 처음으로 부른 대사는 어쩌면 난 천재가 아닐지도 몰라라는 이 대사입니다. 지역 예선 5경기에서 모두 5반칙 퇴장을 당한 강백호는 이 만화에서 처음으로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여주죠. 능남고등학교의 연습경기에서도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었던 강백호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 예선에서의 부진은 그에게 아주 충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운동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고 농구를 시작한 지 이제 막 2개월을 지난 초보자가 아무리 아마추어들이지만 이런 정식 선수들과의 경기에서 제대로 한 사람 몫을 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만화 내내 강백호를 따라붙는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죠. 하나는 천재, 하나는 풋내기입니다. 이 만화는 전통적인 고등학교 스포츠물의 공식을 사실 충실하게 따르는 편이죠. 즉, 초보자가 입문하여 의외의 소질을 보이고 강자와의 대결을 통해서 점점 강해진다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들은 그다지 만화적이거나 관습적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일본의 고교 선수들이 무슨 NBA에서나 볼 수 있을 그런 플레이를 구사한다는 그런 이 만화의 판타지성은 잠깐 밀어두고선 말이죠. 즉 강백호란 초보자의 소질과 운동 능력은 인정하지만 전문가의 색이라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강백호는 이 작품 속에서 마지막 경기인 산왕과의 경기에서조차 더블 드리블이란 반칙을 저지르죠. 물론 소년만의 기본 공식 중 하나가 이런 좌절과 눈물이겠습니다만 슬램덩크에서 강백호란 인물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초보자가 성장했다고 느낄 때쯤 적진에서 가오카리만큼 미처 숙련되지 않은 약점을 간파하고 작전을 수행하죠. 이것은 작품 속에서 세 번째로 풀타임 경기를 보여주는 해남과의 경기에서 해남 감독의 대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짚어집니다.
강백호는 농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골 밑에서 하는 슛과 점프슛은 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런 아무것도 아닌 수비에서도 들어가지 않는 거야.
이정원한테 마크당하는 쪽이 훨씬 나을 것 같군.
네?
과연 남 감독이 백호군의 실체를 완전히 파헤쳤어. 저 엄청난 점프력과 리바운드에 속아서는 안 돼. 운동신경은 있지만 그런 어디까지나 농구 경험은 3개월밖에 안 돼. 초보자야.
하지만 강백호란 인물이 또 한 번 빛을 발하는 순간은 그 순간이죠. 생각보다 이 친구는 주제 파악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부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에서 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이 팀에 도움을 줄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죠. 여기까지 오면 자존심을 굽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쩌면 난 천재가 아닐지도 몰라라는 대사 후에 강백호가 채찍수의 집을 찾아가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리고 솔직하게 퇴장당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털어놓습니다. 그의 집에 자신이 짝사랑하는 최소연이란 여성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또한 자유투에 약한 자신에게 상대가 계속해서 반칙을 걸어오자 앞뒤 가리지 않고 남들 하는 대로 멋있는 폼으로 던져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넣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자기 멋대로 기묘한 폼을 구사해가지고 자유투를 성공시키죠. 이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이 강백호란 캐릭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잡초근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간혹 풀도 죽고 자신감도 잃지만 어쨌거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나가는 능력. 이런 능력을 천재라고 한다면 얼추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자 백호야. 아주 송태서 너의 리바운드는 이 시합에서 돈의 톱클래스가 됐다는 걸 알아둬. 자 하나는 차. 자 수비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가.
매번 새로운 양상이 펼쳐지는 듯한 슬램덩크 속의 경기들입니다만 실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장치들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료들이 강백호에 대한 어떤 고무이죠. 이것은 매우 유효하게 먹히는데요. 무턱대고 본능적으로 혹은 단순하게 교육받은 대로 플레이하는 강백호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주는 방식. 너의 플레이는 이 시합에서 이런 역할을 했다 혹은 너의 오늘 모습은 이러이러했다는 식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특히 이 대사는 강백호란 농구 초보자가 처음으로 실전에서 팀에게 뭔가 도움이 되었다는 아주 기념비적인 뜻을 가지고 있죠. 말하자면 강백호의 어떤 자세, 정신, 끈기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그의 플레이에 대한 제대로 된 첫 칭찬이기도 합니다. 저 대사 이후에 강백호는 남은 시합 시간 동안 날개 달린 듯이 활약을 보이게 되죠. 작품에 등장하진 않지만 이후에 팀 동료들과 감독들은 이런 강백호의 특성을 10분 활용해서 시합을 이끌어 나갑니다. 물론 강백호에 대한 모든 칭찬이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죠. 이를테면 이런 대사입니다.
남은 시간 1분 50초. 강백호 오반칙 퇴장.
예. 아까웠다. 너 지금 말이야.
슬램덩크란 제목을 가진 만화에서 주인공이 최초로 슬램덩크를 성공시킵니다. 이 대사는 그 직후의 상황이죠. 물론 노카운트로 기록되고 오반칙 퇴장을 당하지만요. 하지만 이 슬램덩크를 계기로 해서 강백호의 농구 인생이 비로소 제대로 시작되었다고 봐야겠죠. 이후 매니저의 농담 섞인 말에도 얼떨떨한 반응을 보일 정도로 강백호는 거의 이때 자신의 플레이에 푹 빠져서 게임을 진행한 것이니까요. 슬램덩크란 만화가 단순히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농구부에 들어간 소년이 진정한 바스켓맨으로 성장하는 이야기다라고 정리한다면 이 장면은 정확하게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하는 슛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만화에서 최초로 서태웅이 강백호에게 먼저 말을 거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강백호와 서태웅의 관계란 것은 참 기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가 이 관계 설정을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두 사람의 실력 차이가 너무 심하죠. 그리고 삼각관계, 연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작중에도 언급되지만 서태웅이라는 인물의 머릿속엔 정말이지 농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서태웅이란 캐릭터는 강백호를 팀 동료보다 못한 수준으로 인식한다는 점이죠. 강백호의 경우에는 이 반대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서태웅에게 너보다 잘하겠다, 혹은 내가 이겼다, 내가 낫다라는 식의 선전포고를 합니다. 슬램덩크를 여러 번 보신 분이라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강백호란 주인공이 가장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여자 주인공이 최소연이 아니라 서태웅이라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강백호의 플레이가 종종 산만하고 목적을 잃은 듯 보이는 순간들은 대부분 서태웅을 지나치게 의식했을 때였죠. 그런데 이런 일방적인 관계가 종종 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치 작가가 공식처럼 시합마다 꼭 한 부분씩 삽입하는 장면인데요. 위 대사는 강백호가 상향전에서 비록 노카운트로 기록되긴 했지만 시합에서 최초의 슬램덩크를 성공시킨 후에 서태웅이 하는 대사입니다. 이때 서태웅의 심리는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여러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첫째로는 비록 오늘도 오반칙 퇴장으로 나가긴 하지만 오늘의 포토제닉감이었어. 기죽지 말고 앞으로 열심히 해라는 격려의 의미를 서태웅 자기식대로 표현했을 수도 있고요. 둘째로는 그저 순수하게 강백호의 덩크에 감탄했던 해석이죠. 그리고 정말 멋있었다. 코믹스에서는 주로 아까웠다 너로서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사실상 두 번째 해석이 옳다고 봐야겠죠. 이 서태웅이라는 캐릭터는 이후에도 언급하겠지만 정말이지 머릿속에 농구밖에 없는 인물이거든요. 기본적인 사회성도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무뚝뚝하고 공부도 엄청 못하는 데다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삶의 모든 것이 농구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 서태웅이란 사람이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도 오로지 농구뿐인 거예요. 때문에 이 친구가 강백호란 자신의 인생과 하등에 관계없는 이런 인간에게 먼저 말을 걸고 어떤 교감을 하려는 계기도 오로지 농구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 마지막 장면, 점프슛을 그 버저비터를 성공시킨 강백호와 그에게 패스를 한 이서태형의 하이파이브 장면이 두고두고 진한 감동을 주고 명장면으로 꼽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름이 돋네요, 갑자기.
후반 마지막 10분, 작전 타임을 건 신성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요. 승부를 걸도록 합시다.
오? 안 선생님의 작전이란 무엇일까?
안 감독이라는 멘토는 이 만화의 모든 인물들에게 든든한 무게추가 됩니다. 도인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작품 속에서도 KFC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웃음거리게 되는 이 안 선생님의 입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숱한 명대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런 것들을 생략을 했고요. 이 대사는 해남대 부석고등학교와의 경기 후반 10여 분을 남겨두고 본격적으로 본인의 실력을 드러내는 이 해남의 이정환이라는 선수를 막기 위해서 타임을 쓴 안 선생님의 첫 대사입니다. 이 공포의 대상인 무시무시한 이정환 선수에게 수비 4명을 무려 붙이고 외곽에서 3점 슛을 쏘는 선수에게는 강백호의 운동 능력으로 그냥 수비하게 만들고, 즉 상대편 나머지 3명은 노마크로 두겠다는 그런 전략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모험의 도박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아마추어 리그,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고등학생들의 클럽 활동의 일환인 이 슬램덩크의 세계관에서 굳이 이 정도로 승부를 강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안 선생님은 감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들의 이 클럽 활동 지도 고문 선생님이기도 한 거잖아요. 사실 그저 다치지 않게 선수들이 올바른 스포츠 의식을 함양하는 수준의 그런 관리만 하면 좋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안 선생은 작품 속에서 본인의 승부사적 기진, 마치 프로리그 마지막 라운드에서나 볼 법한 그런 도박수를 마구 펼쳐댑니다. 그것은 작품 속에서도 언급되듯이 자신의 제자들을 간절하게 이기게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안 선생 그 자신의 승리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안 선생은 이 작품 속에서 때로는 코트 안의 선수들, 즉 본인의 제자들보다 더한 투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언급한 안 선생의 작전은 사실 무리수 혹은 요행수에 가깝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열쇠를 따라잡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패배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너무나 자명하고 그건 또 너무나도 싫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는 안 감독은 자신의 세계에서 철저하게 당사자, 주인공으로서 패배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안 감독은 등장인물들의 선생, 스승이 아니라 그저 이들의 선배, 형에 가까운 위치가 됩니다. 만약에 이 작품 속에서 안 감독이 그저 든든하고 본보기가 되는 어떤 멘토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했다면 아마 그다지 큰 매력이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알았어.
그 다음은 강백호야, 민구야. 알고 있어. 그 녀석을 풋내기라고는 생각하지 않겠다. 재치수 수준이라 생각하며 막하겠어.
소년 만화에서 최초의 패배라는 것은 늘 중요한 의미로 작용하는데요. 드래곤볼로 이야기하자면 이 손오공에게 살인청부업자 타우파이파이가 됐을 것이고, 더 파이팅의 경우에는 이 친구가 국내 챔피언 첫 도전에서 아마 패배를 하죠. 다테 에이지 국내 코믹스판으로 이달 선수라고 번역된 이 선수에게 패배를 하는데, 대부분 주인공이 한 발 더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곤 하지만 그 이유는 어찌됐건 간에 주인공은 아직 멀었다, 실력적으로 완전히 눌렸다라는 결론을 내놓게 만듭니다. 해남대 부속고등학교와의 경기 역시 그랬죠. 주장이 채치수의 부상 등등 몇몇 악재가 있긴 했지만 어찌됐건 객관적인 전력은 엄청난 열세였던 거잖아요. 특히 이 대사는 왜 이 해남대 부속고등학교가 작중에서 최강의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명확히 드러내 보여주는 일례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약점을 보이면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승부를 끝내버리고 그 어떤 상대에게도 절대 방심을 하지 않죠. 사실 이 대사를 하는 해남대 부속고등학교의 센터 고민구란 인물은 슬램덩크의 세계관에서 같은 센터의 포지션을 맡고 있는 여러 선수들 중에서 그다지 개성이 두드러져 보이는 인물은 아니죠. 어떤 퍼포먼스 같은 어떤 화려함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작품을 꼼꼼히 살펴보면 굉장히 훌륭한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슬램덩크의 세계관에는 이런 알짜 선수들이 참 많습니다. 마인드가 참 건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주인공 강백호란 친구는 일단 경력도 없고 무엇보다 아직 농구 선수로서의 자각, 즉 스포츠맨이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어떤 매너나 여러가지 성품도 도무지 갖추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망나니 같은 선수잖아요. 때문에 작품이 중반부까지 오면서도 이 강백호를 상대하는 선수들의 마음은 대체로 이런 녀석이 어떻게 스타팅 멤버냐 하거나 혹은 잘해봐야 풋내기 녀석이 꽤 제법인데 정도였죠. 그런데 때문에 이 대사는 작품 속에서 처음으로 이 강백호란 선수를 꽤 소질이 엿보이는 초보자 혹은 운동신경이 뛰어난 녀석 정도가 아니라 한 명의 제대로 된 상대편의 농구선수로 인정하는 대상입니다. 시각에 따라서는 상당히 기념비적인 대사죠. 하지만 저는 이 장면에서 어떤 성장한 강백호란 지점보다 시합에 임하는 이 고민구란 선수의 프로다운 태도에서 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제 시합은 아마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거야.
그럴지도 모르지.
왜냐하면 농구 선수 강백호가 공식전에서 처음으로 덩크를 성공시킨 시합이잖아. 강백호 선수, 덩크슛을 처음으로 성공시킨 게 언제시죠? 장래에 반드시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거야.
해남과의 경기에서 치명적인 패스 미스를 범한 이 강백호가 이 며칠째 의기소침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이 최소연이 그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고자 하는 대사이죠. 이 만화에서 최소연이란 역할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슬램덩크의 이야기를 이 강백호와 최소연이란 두 사람의 관계로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해본다면 이 만화는 강백호가 최소연에게서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이야기죠. 사실 이 만화는 최소연이란 여자 캐릭터가 없이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만화입니다. 만약 최소연이 없었다면 강백호는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 뭐 부단히 사고를 치는 그냥 문제아로 끝났을 것이고, 북산 농구부는 뭐 농구부대로 뭐 여러가지 경우의 수는 있겠지만 전국대회 진출하든 못하든 뭐 어쨌든 그렇게 서로의 학교 생활을 각자 알아서 하면서 그냥 그런 것으로 고등학교 3년 생활을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백호는 이 최소연이라는 여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농구를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점점 강백호는 이 농구 그 자체에 대한 매력을 느끼면서 선수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만큼 작품 속에서 이 최소연의 비중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만화를 강백호가 최소연에게서 독립하는 이야기다라고 정리해 본 것이고요. 방금 전의 가정, 즉 최소연과 농구를 만나지 않은 강백호의 세계의 경우에 저 만화에서 작가가 그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참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어쨌거나 그 세계에서는 이 강백호란 인물이 책임감과 같은 감정을 느낄 기회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무지막지하게 단순 무식한 캐릭터인데다가 어쩌면 졸업 이후에 영 좋지 않은 쪽으로 빠질 것도 같은 그런 문제아 중의 문제아였으니까요. 재미없게 이야기한다면 슬램덩크는 강백호란 인물이 농구를 통해서 계몽되는 이야기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때문에 이런 강백호에게 있어서 작품 속 최초의 패배는 사실 능남과의 연습 경기였죠. 하지만 그 능남과의 연습 경기에서의 패배와 이 해남전에서의 패배를 받아들이는 강백호의 태도는 사뭇 다릅니다. 그것은 비단 해남전에서 이 친구가 치명적인 패스 미스를 범해서 자신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팀메이트라는 구체적인 연결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특히 해남전에서는 전국제패를 꿈꾸는 이 주장 채치수가 언제나 잠들기 전에 이 경기를 생각해왔다는 그런 꿈의 무대를 자신이 망쳤다는 책임감을 짊어져서이겠죠. 이런 초심자에게 이런 자괴감은 어쩌면 치명적일 수도 있었을 텐데요. 작품 속에서 약 두 사람 정도가 이런 강백호의 마음을 구원해주게 됩니다. 서태웅은 시합에서 진 것은 너 따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체력이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역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통해서 본의 아니게 강백호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게 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최소연 양입니다. 혹자에 따라서는 그다지 하는 일이 없어 보이는 이 여성, 관중 속에서 간간이 리액션이나 하면서 연명하던 이 인물이 가끔씩 밥값을 하게 되는 순간이죠.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이야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자칫 매몰될 위험에 빠져 있을 수 있었던 인물을 작가가 적재적소에 훌륭하게 썼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저는 이 장면만큼 어떤 한 여성이 남성의 길을 훌륭하게 살려주는 경우를 좀처럼 보지를 못했습니다.
안경 선배는 정말 좋은 사람이군요. 날 위해서 부모님한테 혼나가면서까지.
그런 걱정은 안 했대. 3학년인 내게 이번 시합은 마지막 기회야. 만약 전국대회에 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내일 모레 있을 청소전이 마지막 시합이야. 앞으로 3일이면 은퇴하게 되는 거지. 후회는 남기고 싶지 않아.
한여름 밤의 꿈, 어떤 신기루 같은 이야기처럼 그리고 싶었다는 작가의 말이 있었습니다. 즉 마지막 산항전에서 이 선수 생명이 위협받을 만한 그런 중대한 부상을 당한 강백호는 어쩌면 영원히 재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팬들의 마음을 찢어놓는 이야기를 작가가 하기도 했었죠. 작가는 5년 동안 부지런히 그렸지만 단 4개월간의 봄, 여름 두 계절의 이야기가 슬램덩크인데요. 경기 속의 퀄리티는 거의 NBA를 방불케 하지만 사실은 선수들은 모두 고등학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만화는 고교 클럽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전국체전과 그 예선일 뿐이죠. 그리고 이 작품에서 대학농구나 혹은 프로의 세계로, 이 만화가 출간될 당시엔 일본의 프로농구가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세계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 기량의 친구들은 사실 많지가 않죠. 특히 주로 벤치 멤버로서 식스맨의 역할을 수행해온 안경 선배의 경우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여담이지만 슬램덩크의 팬덤에서는 이 안경 선배의 인기가 정말 엄청나게 높더군요. 이 만화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평균적인 능력치를 보여주는 정상적인 고등학생의 농구 실력을 보여주는 그런 선수면서 이 만화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찬란한 고교 시절을 그린 청춘물이기도 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만화에서 그려지는 마지막 모습이 이 전국체전이 끝난 후에 이 채지수와 안경 선배 두 사람 모두 농구를 그만두고 대학 입시에 전념하는 장면이니까요. 능남과의 마지막 지역 예선 경기에서 3점 슛을 성공시키는 양경 선배에게 작가는 무지막지한 분량을 투자해서 이 선수의 지난 6년간을 과거 회상으로 보여줍니다. 사실 이 슛마저도 빗나갈 수도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작가는 그것이 가상의 색이 아닐지라도 묵묵히 북산 농구부를 지탱했던 양경 선배에 대한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렸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해남을 상대로 팀의 기린 변덕기를 잃고 황태산도 쓸 수 없는 지금 이제 청소년 땐 승산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근데 저들의 저 눈빛은 뭐지? 마음에 안 드는 그런가? 승산은 없지만 그래도 윤대협이라면 윤대협이라면 반드시 어떻게든 해줄 거다. 그런 기대감이 담긴 눈빛을 하고 있다.
작가가 공공연히 밝힌 가장 싫어하는 캐릭터가 윤대협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도무지 결점이 없어서라고 해요. 이후에 사난공고의 정우성이란 캐릭터가 등장하기 전만 해도 이 윤대협이란 캐릭터는 슬램덩크의 세계관에서 명실공히 최강의 기량을 자랑하는 인물이죠. 모든 상황이 악조건으로 흘러가는 이 해남대 부석고와의 경기에서도 이 능남의 농구부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윤대협이라면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 것이다. 절대적인 믿음의 눈빛을 보내죠. 이런 정도의 신뢰를 가지는 캐릭터는 실력으로나 멘탈로나 슬램덩크의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채치순의 팀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은 되지만 공격 패턴이 주로 골 밑에서 제한되나는 뚜렷한 단점이 있죠. 서태웅 역시 팀보다는 개인 플레이를 중요시하고 정신적으로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슬램덩크에서 윤대협이란 인물은 사실은 작품 속에서 두 번이나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것이 팀의 패배일 뿐 윤대협 개인의 패배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비운의 영웅이란 느낌마저 주죠. 이 팀에는 이미 변덕규라는 든든한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어쩌면 저 녀석이 나보다 주장에 어울릴지도 몰라라는 대사까지 변덕규에게 집어넣었죠. 역시 작품 속에 등장하진 않겠지만 이 친구는 앞으로 이 고등학교 농구 이후의 세계에서도 분명 리그를 씹어먹을 만한 그런 활약을 보여주리라고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윤대협이라는 캐릭터는 이후에 전국대회편에서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서태웅을 괴롭히게 되죠. 윤대협과 서태웅 이 두 사람의 플레이의 차이점이라면 아무래도 뭐 팀워크라든가 어시스트 그리고 탄탄한 멘탈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는 계속해서 서태웅을 윤대협이 성장한 방향으로 똑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스토리를 이어나가죠. 이를테면 최후의 사난과의 경기에서 서태웅이 에이스와의 1대1 대결을 피하고 패스를 한 것은 그가 한 단계 높은 선수로서 발돋움하게 된 매우 중요한 계기로 묘사가 됩니다. 즉 이를테면 작가는 본인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주요 인물들의 성장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설정을 파괴할 정도의 완벽한 캐릭터를 창조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곁다리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야구를 볼 때 롯데의 손아섭 선수에게 이 대사를 하면서 이런 식의 감정이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이 상황에서 아섭이라면 그래도 손아섭이라면 분명히 뭔가 해줄 수 있을 거야 라면서 말이죠.
조금 전에 이어서 앞으로 172개 내게 연습이 있을 뿐이다.
너? 그럼 내가 수비해주겠다, 강백호.
정대만?
난 패스해줄게.
송태섭?
난 옆에서 잔소리 해줄게.
슬램덩크의 작가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화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슬램덩크는 가혹하리만큼 스토리의 군더더기가 거의 없죠. 때론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 정도로 시합, 연습, 시합, 연습의 연속만이 이어집니다. 인물들의 일상에 대한 묘사, 이를테면 형제는 몇인지, 부모님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평소에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일체 없어요. 때문에 TV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인물들의 여러 오리지널 에피소드들을 대거 삽입했는데요. 솔직히 원작의 팬으로서는 흥미로운 부분들이긴 하지만 원작이 너무나 깔끔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필요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지면 군데군데에 우리가 이들의 생활을 유추할 수 있게끔 자그마한 컷을 분할해서 이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조금씩 녹여놓았죠. 단행본에는 아예 SD컷이 매 회마다 실려있었고요. 이런 작지만 디테일한 부분들 덕분에 우리는 슬램덩크 그 자체에서 보여지는 인물들의 모습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상상해서 받아들입니다. 이 대사는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채치수를 재배한 어떤 고만고만한 북산 농구부의 문지 아들이 평소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한 포인트 짚고 넘어가는 정도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덕분에 캐릭터들은 굉장히 입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이 대사를 선정한 이유는 일단은 이 북산 농구부의 베스트5가 비로소 팀원으로서 교류하며 다소 불안할 때도 있지만 팀워크라는 것이 분명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센스있고 훌륭하게 잘 전달했다는 느낌이 들게 한 것이 그 첫 번째고요. 사실은 두 번째 이유가 더 큰데요. 이 장면 이후에 지영계에서 마지막 게임인 능남전이 기다리고 있죠. 지문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숙적 능남과의 전국대회 출전을 건 마지막 싸움이 지금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다. 인데 사실 폭풍전이와도 같은 상황인데 다소 느긋해 보이는 이런 개그컷을 배치한 것이 전혀 어색하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독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 다음 경기는 어떻게 전개될까란 그런 긴장감이 조금 더 떨어진다거나 하지도 않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연출을. 저는 슬램덩크를 연재 초기부터 중반부까지는 어떤 인간계의 작품, 물론 훌륭하지만 인간이 그린, 인간의 만화가가 그린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반부를 넘어가면 거의 어떤 만화의 신이 빙의해서 그린 만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즈음부터 연출은 더욱 세련되어지고 그림은 미려해지면서 대사는 정제됩니다.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런 연출을 그저 거장이다 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참 제가 측량할 수 없는 수준의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에 이런 연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겨우 한 골이 들어갔고 우리 팀엔 점수를 따낼 수 있는 녀석이 있다. 내가 30점, 40점씩이나 넣을 필요는 없어. 나는 팀의 주역이 아니면 좋다. 그래.
변덕규란 인물은 채치수에 대한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인물이죠. 그렇지만 앞서 강백호 편에서도 언급했듯이 변덕규 역시 채취수를 계속해서 의식할 때마다 다소 오버스럽고 산만한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슬램덩크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라고 한다면 작가가 북산 농구부와 상대편의 시합을 그려낼 때 정말이지 그 누구의 편도 좀처럼 선뜻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성향은 능남과의 예선 경기 마지막에서 가장 심해지거나 혹은 역전되는데요. 작가는 때로는 이 주역인 북산농구부가 악역으로 보이게 만들면서 독자들이 능남을 응원하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변덕규의 이런 희생정신이 깃든 묵직한 대사는 사실 북산농구부에게서도 그동안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모습이죠. 북산은 팀 개개인이 개성과 어떤 능력이 특화되어 있고 대신에 팀워크가 환상적이다 라고 부를 만한 팀은 아니었으니까요. 이 경기에서도 거의 15점 차 이상 북산 농구부가 앞서가면서 능남의 선수들을 오히려 도발하는 장면들을 여럿 보여주죠. 이런 상황에서 변덕규가 채치수와의 대결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농구는 1대1의 경기가 아니다 라는 것을 자각하고 리바운드와 패스, 수비에 더욱 집중하게 되죠. 사실상 이 작품에서 처음으로 팀워크의 의미가 제대로 강조되는 순간은 이 능남고등학교에 의해서입니다. 변덕규와 동료 선수들의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난 팀의 주역이 아니어도 좋다라고 읊조리는 장면은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줍니다. 개개인이 인류의 재료가 아닐지라도 그들이 타인과 손을 맞잡고 소통하면서 얼마든지 새로운 발전과 진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후에 변덕규란 인물이 전국대회 요리사 복장을 하고 가서 채치수에게 네가 상대편의 센터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팀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가르침을 은유적으로 전달하게 됨으로써 한 번 더 강조됩니다. 이 경기에서 서태웅 역시 마찬가지죠. 상대편 에이스 산안공고의 정우성과의 무리한 1대1 대결보다 패스를 돌려서 팀의 공격 리듬을 살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거의 작품 끝머리에 와서야 깨닫게 되니까요. 즉, 이 슬램덩크란 이야기는 복산 농구부를 그 주어로 놓고 정리하자면 이 이야기는 다섯 명의 전혀 다른 타인이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서로에게 의지하기까지의 이야기라고도 정리할 수 있겠네요. 참 여러모로 해석하는 그 어떤 관점을 적용시켜도 독자들에게 완전한 감동을 선사해주는 이 만화가 참 걸작이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전국대회편 이전까지의 슬램덩크 속 10개의 뜻밖의 명대사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애니메이션화 되지 않은 이후의 나머지 10개의 대사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슬램덩크라는 만화를 끝까지 한번 이야기해보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글쓰고 진행하는 김홍입니다. 감사합니다.